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주기도문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약 한 두 달이 걸쳐서 주기도문을 강해하려고 하는데 지난 말에 우리 시편 강해를 했던 것처럼 그 목적은 내 삶 가운데 신구약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는 이 성경 구절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새겨서 원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취지대로 내가 그 아버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리스도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은 이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리스도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은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린 성경, 구약 성경은 시편 23편이고 신약 성경은 우리가 다루게 될 주기도문입니다. 2000년 동안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반복되어온 기도이고 어떤 사람의 삶에 큰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그런 기도예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주기도문을 풀어서 기도의 삶을 격려한 책에 매료된 적이 있었습니다. 레리 목사님이 지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라는 책인데 최근에 이것을 인터넷으로 알아보았더니 번역자가 바뀌어서 재출판이 되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 목적이 1시간 기도 채우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다냐 이 제목이 아주 흥미로웠고 도전이 되었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뭐 줄치고 마크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노트를 보면서 조목조목 한동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최근에 찾아보려고 했더니 이사하면서 어디 없어졌는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분실한 듯 싶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미국 기도 사역자 중에 어떤 분이 남미 멕시코 시티에서 사역할 때 어느 날 주차장 파킹 관리 요원이 벤치에서 앉아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과 상관이 없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선교사님이 다가가서 당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어떻게 배웠나요?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활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검은 구름 같은 것이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혔대요. 그러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공포가 몰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어렸을 적에 자기 어머니가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 순간 바로 우리 하나님 하고 외쳤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문장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어 있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아버지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하늘에 계신 원문상어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스페니쉬도 보면은 Our Father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 순간 우리 아버지라고 외치는 즉시 이 안개가 그쳐지면서 숨을 쉴 수가 있었다. 그 뒤에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사실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아마도 그들의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늘을 향해서 축도하시고 강구하신 다음에 기적적인 역사를 펼치시는 그런 모습. 특별히 마가복음 9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간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행하심과 이 기도가 연관이 되었음을 발견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 주기도문을 담고 있는 문맥을 잠시 고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이것은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그 중간에 작은 문맥으로 마태복음 6장의 기도와 관련된 것. 잠시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장 처음에는 구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구제할 때에, 그 다음에 5절부터는 기도할 때에, 그리고 16절에는 금식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추구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사항,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관련하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7절, 또 기도할 때, 기도와 관련해서 주기도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사항만 마음에 담아두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 연극하지 말라. 기도할 때 연기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외식이란 단어가 헬라어의 연극할 때 쓰는, 배우가 쓰는 마스크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가면을 쓰고 극중의 인물을 연기하고 그 연기가 끝나면 본래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럼요. 영화 배우가 영화 극중의 캐릭터를 연기하고 촬영이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는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되잖아요. 극중의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 그 삶. 극중 캐릭터의 어떤 슈퍼맨으로 역할을 했다가 집에 와서도 슈퍼맨식으로 부인과 아이들을 대할 수가 없거든요. 기도에서 우리가 여전히 연기하는 것, 연극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의식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식하는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정직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다른 누구를 의식하지 말고 기도할 것. 이것이 첫 번째 부탁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간절한 마음으로 동일한 기도 내용을 자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어제 기도했던 내용을 또 기도해요. 그것이 중언부언일까요? 아니에요.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 여기 나와 있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 종교의 특정 기도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기도문을 주술적으로 마치 주문처럼 계속해서 반복할 때 뭔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주술적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을 실어서 기도할 것이에요. 익숙한 워딩을 하늘로 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를 향해서 어떤 인격체를 향해서 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잠시 뜸을 들이면서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지라고 하는 이 침묵의 5초는 중요합니다. 익숙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익숙함이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어떤 중요한 관계를 망칠 수 있듯이 기도에서도 그러합니다. 중은 부원하지 말 것, 다시 말해서 생각 없이 마음을 씻지 않는 가운데 기도 행위는 이방인의 중은 부원과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이 8절을 지나가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묵상 가운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내가 알기 전에, 정보를 주기 전에 아신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간절한 필요, 지금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그분께서 왜 기도 행위를 요구하실까?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기도와 관련된 주제를 다룰 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통치 행위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분의 어떤 인자가 배어 있는 우리에게 그런 종기를 주셔서 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그 섭리하신 주님께서 필요를 아시지만 아담 대신 동물의 이름을 그분께서 지어주시고 아담아 저것은 기린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위를 위임하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부여하실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지만 사람에게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다스린 행위 가운데 참여하도록 위대한 초청을 우리는 받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어떠한 기도 내용이 올리셔야 되는지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사실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이 내용은 빨리 이렇게 읽으면 30초에 끝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 담고 있는 어떤 원리를 따라서 아니면 이러한 카테고리로 이러한 차원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올리라. 이것이 맞는 이해입니다. 먼저 본문 보겠습니다. 원문의 순서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파텔 헤몬. 하나님.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누구인가?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청중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의미는 아닙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첫 단어가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은 어찌 보면 조금 놀라움 가운데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그들에게 생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대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상은 구약의 사람들이 이해했던 하나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가요. 아버지라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무언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느헤미야가 올린 그 내용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이것이 그들의 정서였습니다. 동일하게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원의 신분적 변화를, 관계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힘이 센 막강한 군주가 있습니다. 신하들에게는 그 군주가 늘 긴장과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 군주가 발휘하는 힘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두렵습니다.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 신분을 가진 사람이 군주를 보았을 때, 여전히 권위를 가진 존재이지만 저녁에 같이 식탁을 나누는 아버지. 저와 여러분은 초월적인 권능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가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단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라 했을 때 당분간은 불편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중에 다룰 것이지만 아버지와 관련된 이 이미지 자체가 행복함을 주거나 확신을 주거나 든든함의 대상이 아닌 인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것이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받아야 되는 영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만, 즉 그 심령 가운데 양자 영이 내주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근거로 사도행전 17장 26절 28절에 보면 인류 전체가 그분의 소생이고 그분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구절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은 헬라어로 72개, 72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짧습니다. 근데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강력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신분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유일하게 주 예수님만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원래부터 우리의 아버지였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내가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영이 내게 내주함으로 그 아버지를 부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이 표현에는 세 그룹의 인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 이전부터 아버지라 불렀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 영접한 나. 우리가 구성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구원의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패밀리를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러한 그림을 어떻게 근접한 모습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 이리저리 주님께 지혜를 구하다가 갑자기 뭔가 떠올랐어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입양아 사역 한 4년 정도 도운 경험이 있는데 바로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유럽 가정에서 양자로 입양한 그런 어떤 하나의 예를 생각해 보자고요. 유럽 가정들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입양한 경우도 있었지만 입양한 부모들 사이에서 난 자기 친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인 그런 박해 차원에서 외부에서 그 입양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아이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두세 명을 입양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백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오빠 그리고 한국에서 입양한 남매 한 세 명이 되죠. 이 세 명 다 백인 아빠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진리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7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이 장면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부하시는 어떤 장면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진리는 히브리서 2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이 진리는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가 그리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상의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이 하나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한 하나님의 거대한 패밀리 가운데 소속하게 되었고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께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셔서 그분이 걸어간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그분이 내 심령 가운데 인격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주의하시도록 허용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혼 가운데서 주 예수님과 주 예수를 믿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거대한 거룩한 패밀리를 이룬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 이 땅에서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거부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참 행복하게 또 복되게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성품과 인생이 올곧게 자란 그런 형제 자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의 경험은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잘못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도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면서 아버지 역할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 아버지도 이 세상에 희생물이 되어서 완벽한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녀 양육하는 가정에 상처를 주고 가혹하게 행하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도 보내고 변덕스럽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가 또 다른 기분에 따라서 저랬다가 때로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가 부재한 경우 아버지가 물리적으로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관계의 아버지 내가 필요로 할 때 뭔가를 제공하고 든든하고 따뜻함이 필요로 할 때 든든한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줘야 될 때 그곳에 없는 아버지 이것이 발전해서 정말 극단적인 어떤 형태로 증오하고 아버지 생각하면은 그 영역에는 생각을 발전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공경해야 되고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런 어떤 상념들이 의무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더 이상 깊이 흔쾌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경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크고 작은 그러한 개념이고 상이고 경험들입니다. 자라는 아이의 내면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나 그 value, 가치관이나 꿈은요 아버지라는 사람, 이 존재가 제공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엄마는 뿌리 역할을 하고 아빠는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책에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이처럼 자녀의 성격과 인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존재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든든함을 느끼게 해야 될 이 단어가 우리 인간 경험 가운데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이 단어인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것이 나를 감격스럽게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인간 경험에서 나온 아버지 경험을 투사시켜서 그 아버지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로 연결하여 부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떤 감격적인 거룩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매력적이지 않은 영적 연습이 된달까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 있는 그 표현을 저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저는 지금 원문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은 생물학적 의미의 육신의 아버지, 내가 공경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지금 육신의 아버지는 나의 골격, 얼굴 모습, 체질 구성에 기여하신 분이시지만 담는 부분이 있지만 그 아버지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듯이 그 아버지도 만들어진 존재이고 연약함이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러나 나에게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은 성경적으로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허, 엔, 도이스, 우라노이스라는 복수형 단어입니다. In heavens,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하늘 개념은 세계 영역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영역에 무소부재하게 존재하시고 이 영역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감안한,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지금 육신적으로 땅 위에서 같이 호흡하고 너 모습처럼 생긴 그 육신의 아버지 말고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은, 첫 번째 하늘은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입니다. 구름의 모습이 보이고 비와 눈이 내리는 이 거대한 공기 포켓, 이 대기층을 첫째 하늘로 생각하시면 되고, 둘째 하늘은 대기권을 벗어난 공간, 해와 달과 별이 있는 무수한 거대 공간, 수천억 개로 되어 있는 그 갤럭시를 구성하고 있는 이 갤럭시가 수천억 개가 있는 무한한 하늘이라는 거대한 바다. 이것을 둘째 하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셋째 하늘에는 영원한 차원의 공간입니다. 성경의 일부 사람에게만 소개되었고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나누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리고 사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 세 번째 차원의 하늘, 어떤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물리적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원의 세계입니다. 다이멘션입니다. 거기에 이끌려갔더니 그곳이 낙원이었고, 이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하늘에서 할 때 헬라 원문을 보니까 단수예요. 그 하늘에서, 세계 차원의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이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거대한 우주 공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셋째 하늘, 즉 차원이 다른 공간에 존재했던 실체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기권, 대기권을 벗어난 이 거대한 우주의 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어떤 차원의 성경의 셋째 하늘로 묘사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능력이에요. 절대적인 권능이에요. 창조주세요. 어떤 문제도 그분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먼지와도 같이 한순간에 해결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물질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대기의 산소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과 해의 위치와 변화 각도를 조정하시면서 운행하시는 그분,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여러분 성경에 표시해 두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여러분은 이 구절을 연관시켜서 묵상을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소개시켜드리고 마음에 각인시키기를 원한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상이 거대한 능력과 따뜻하고 든든한 사랑이 결합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인격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기댈 수 있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책을 몰라서 당황하는 그러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인간 경험에 의해서 살아오는 가운데 아 아버지라는 존재는 내가 살면서 경험한 그리고 내가 이해한 그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러한 존재이다라고 왜곡된 그 팩트에 근거하여 나를 설득해 왔기 때문에 다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가지고 재학습시켜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이라고. 이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첫 번, 한두 번 읽어서 와 대단한 은혜가 깨달아지고 삶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힘이 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기를 시작해야 되고 소고기 한 덩어리가 내 몸에 실제로 세포 조직 가운데 어떤 열량, 에너지를 일으키고 내 몸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영양 요소로 잘게 잘게 부수지기까지는요. 엄청나게 많이 가루에서 또 그것이 액체로 변하는 그러한 지리한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 진리가 진짜 내 영혼의 영양소, 진짜 내 영혼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잘게 부수는 그 작업에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워야 돼요. 묵상의 과정과 기도의 과정은 필수입니다. 그랬을 때 주 선생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 아버지가 파괴됩니다. 내가 잘못 이해했던 그 아버지 상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게 들어오게 돼 있어. 내 삶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는 내가 경험했던 그 아버지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 아버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아무리 애를 써도 만족시키지 못했던 그 아버지를 무엇이 가운데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없이 두려웠던 아버지, 무기력했던 아버지, 내가 필요했을 때 없었던 그 아버지, 이 부작용들이 무엇이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뭔가를 일으켜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신데, 진정한 내 아버지가 아니신데, 그도 동일하게 창조된 존재이고 환경의 희생물이었는데 그 아버지, 내가 경험했던 그 아버지를 하나님께 투사시켜서,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아니지. 아버지는 그런 거 공급해 준 적이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야지. 그게 더 빠르지. 온전한 선물, 내 마음에 쏙 드는 온전한 선물, 온갖 좋은 은사, 기프트에 혹은 그런 기프트,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내 영혼은, 내 경험은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마귀가 했는데도 하나님이 또 아버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의 악이, 사람들의 죄악이 그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가 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진리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진리로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을. 진정한 아버지를 인생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마귀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변화되고 강력해지는 것을 저지하겠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분리시켜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Divide and conquer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divide, 분리시키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오해를 하게 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게 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상을 가지게 하여 일단 분리시킵니다. 안 좋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분리되고 난 다음에 나를 죄짓게 합니다. 분리시켜서 나를 정복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도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킨 다음에 자신이 다스림 하에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거 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계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라고 의심을 넣어줌으로써 분리를 만들어내고 그 뒤에 죄에 굴복하도록 유혹해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이 작업은 지금도 작동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불어넣어서 분리시키고 난 다음에 정복합니다. 너희 기억 가운데 남아있는 그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너 지옥 안 가게 구원해 주셨는데, 오케이, 너 전능자니까 크게 쓴 거야. 크게 너를 위해서 뭔가 하나 베푼 거야. 그런데 너의 삶 가운데 그분은 하늘의 경찰관으로,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정죄 시선으로 못마땅해 하면서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는 거 있지만,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씩 티켓을 끊는 경찰 요원처럼 말이죠. 이 느낌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을 내 시각에서 읽는 것과 내가 살면서 권위적인 존재, 특히 그 중심에 아버지가 내게 보여준 무언가를 통해서 성경과 나의 상식과 아버지가 보여준 그런 경험이 어우러져서 나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의 정리를 해 있는 것입니다. 매력적이지 않는 모습, 인간 존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 뒤에 호칭과 직책을 붙여서 이렇게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누구 과장님,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요. 아, 누구누구 엄마, 그건 아닌가? 근데 유일하게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아빠 또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식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대 주권적인 존재인데 자애스러움으로 가득한, 멀리 계신데,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맺으면서 크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 이해하고 용서할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공경의 대상임을 생각하고 연약한 부분, 모자란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끼쳤던 부정적인 어떠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기도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씨름을 할 텐데요. 이 첫째 그 문장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실제 내 기도 삶 가운데 어떤 영적 경험이 되도록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흉내를 내보세요. 영국의 유명했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이 구절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권면했거든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이 구절을 강해할 때 이 말씀을 했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기도를 시작하라고? 우리는 성급해요. 익숙하단 말이죠. 지금 내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지 그것이 5초이든 10초인데 침묵 가운데 잠시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소리 내어서 반복해 보십시오. 천천히. 지금 내가 누구를 향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지를 침묵 가운데 잠시 마음을 정돈한 뒤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이 실제 내가 부르는 이 현장에 인격으로 다가오셔서 내 영을 터치하시도록 서두르지 마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함을 품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자애스럽고 든든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로, 그러나 지금 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 입을 열어서 주님을 부르는 바로 이 나의 삶 가운데 바로 가까이 오셔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동일한 어구를 천천히 수백 번 반복해도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단어가 하늘의 이 표현이 그 순간에 더 크게 다가오면 그 단어를 천천히 오래도록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그 표현이 다가오면 우리라는 표현,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내게 다가오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기다리십시오. 아버지, 이때 지나간 어떤 상념들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관련해서 이 땅에 경험했던 뭔가 부정적인 뭔가 스멀스멀 일어나면서 내 슬픔의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그 아버지의 무기력함이 용서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가 용서합니다. 인격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이 거룩한 경험, 이것이 주기도문 강해할 때 우리가 도달하고 갖기 원하는 그런 목표 지점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강해를 하는 내내 지속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